사람들은 미래 예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미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자신의 성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 예측에 대한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현 상황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현 상황이 부정적이면 미래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죠. 현 상황이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면 미래도 긍정적인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예측을 하는 미래학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특별히 나오는 예언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 시대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을 말씀하는 예언들입니다. 특별히 메시아 예언은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가장 소망의 약속들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미래를 소망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상 속에 혹은 그 미래에 대한 염원으로 인간의 단순한 염원을 만든 그 담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의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하여 집중적인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하는 그때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절망적인 역사적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가장 희망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역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다윗 왕국이 몰락하는 때였습니다. 전멸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집중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의 아들로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사야 9장에서는 한 아이로 오시는 그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 선지자를 통해 여러 다른 말씀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저한 이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절망하며 어떤 이들은 아, 이 성탄의 분위기가 다 이제 흐려졌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은 그 시대에도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가난과 억압 속에 탄식하던 그 어둠의 시대에 첫 번째 성탄이 주어졌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 대학살의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시대였습니까? 성탄은 인간의 죄악으로 절망적인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어두운 밤하늘과 같은 어두운 짙은 어둠 속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에 정말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말씀하는데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조가 철저히 몰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왕위에 올랐지만 이새는 당시에 이름 없는 목자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였습니다. 당시의 목자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는 비천한 신분이었죠. 메시아의 오심은 알려진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영웅의 출생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비천한 출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할 때 이 줄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루터기입니다. 나무의 밑둥이죠. 큰 나무가 잘려나가면 남아있는 그러한 구루터기. 이것은 멸망당한 다윗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구루터기와 뿌리들은 땅에 굳게 박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나 잘려나갔으니 이제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모습이지만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난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나무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싹이 나고 가지가 나려면 이 뿌리와 구루터기에서 몸통, 나무 몸통이 자라나 몸통에서 가지가 나고 가지에서 싹이 나야 되는데 이 구루터기에서 직접 싹이 나고 이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적인 역사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과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와 같은 가지와 같은 분 그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머무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라고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시죠. 여호와의 영은 구약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임하여 나타나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임하였고 또 사울에게도 잠시 임하였고 다윗에게도 임하였죠. 그러나 그들 안에 머물지는 않으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임하여 역사하시는 것과 그 안에 머무심으로써 내주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오시는 메시아 안에는 내주하심으로써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세례를 받으심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머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임을 알라고 주셨습니다.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그 임하신 성령이 그분 안에 머무심으로써 복음을 전파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무셔야만 했을까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여호와의 영이 머물어야 합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의 모든 신성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기적을 마음대로 행하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은 여호와의 영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영이 머물 수 있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 머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경험하시고 그분 안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영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통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와 통찰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뜻을 간파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닫고 또 사람 안에 있는 그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와 통찰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또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늘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사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렸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를 따라 행하신 것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그분 안에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내면의 문제와 그 마음의 깊은 숨은 뜻을 보셨죠. 니고데모를 만날 때 왜 찾아왔는지를 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녀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을 만날 때 삭개오를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지혜와 통찰의 영이 임하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의 삶의 문제와 동기를 간파하셨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을 설명할 때 모략과 용기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통찰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모략이 있어야 되죠. 또 그것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용기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셨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모략과 용기의 영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대적과 도전과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는 담대한 용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당하셨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뭐 고통을 느끼지 않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덜 아프셨을지 않을까?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느끼는 작은 바늘 안에 찔려도 아프는 우리의 육체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의 고통을 느끼신 거죠. 고통을 덜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당한 게 아니라 동일한 고통을 느끼셨지만 용기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며 모략과 용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도전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우리는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함으로써 자신이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의 세 가지 묘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은사의 모습과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적, 신유, 치유, 어떤 방언 그러한 영역들로만 주로 생각하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임한 여호와의 영의 모습들은 지혜와 통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별력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이성을 잃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게 돼요. 보통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걸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겸손한 영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어떤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가만히 지켜보면 나중에 점점 더 겸손해지느냐 아니면 점점 교만해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혜와 통찰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용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겸손한 영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신을 높이고 점점 교만해지는가 그것을 보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의 영으로 용기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분으로 그렇게 사셨고 나타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한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가 통치하는 모습을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에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그분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통치자들이 무너지는 까닭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적인 존재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통치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는 다윗 왕권에서 그래도 세상의 어떤 통치자 중에 다윗 왕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이런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다윗조차도 완전하지 않았기에 그 후손들에 의해서 멸망됐지 않았습니까?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함으로 이렇게 완전히 왕국이 몰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 왕국이 완전히 몰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인간 통치자들에게서 발견하고 찾지 못한 통치가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서 그분의 통치함으로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근본적인 새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윽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올 것이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늑대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새끼 염소는 표범이 좋아하는 양식입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문학적 상상력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이 세상이 구원이 임할 때 그것은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 우주적인 구속,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이 좋은 단어가 신천지가 가져가 버려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면 신천지 아니야? 우리가 찾아와야 될 단어예요. 참 우리나라 이단들이 좋은 단어를 다 자로채가지고 가져가면 영생은 영생교 가져가고 구원은 구원파가 가져가고 사는 것에 따른 신천지 가져가고 이거는 정말 이렇게 다 단어 하나를 가져가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우주적인 구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적대관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 파괴나 공격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죄와 악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늑대와 표범 뭘 먹고 사나? 예전에 먹잇감이었던 이런 생물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면 이제 늑대와 표범 뭐 먹고 살지? 여러분 걱정하실 분이 계시죠? 그런 분일까 봐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대로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다. 풀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양육강식의 세상의 생태계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먹는 식물로 주신 것이 다 식물이었어요. 풀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심에는 온갖 식물과 시가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는 푸른 풀이 모든 생명체의 양식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구속의 날 이후에는 이러한 지금이 우리가 겪는 이러한 양육강식의 생태계가 아닌 완전한 평화로운 생태가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경험해야 되겠다. 이제 고기 안 먹고 풀만 먹어야 되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대로 고기도 드시고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피조 세계의 그런 회복에서는 이러한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를 통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이것이 성탄의 때죠.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이 깃발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보려고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의 깃발이 되신 구원의 깃발로 오신 겁니다. 그분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으로 통치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식에 깊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소식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깃발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이 나라와 민족도 곳곳 방방곳곳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파될 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굳세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며 무너진 다윗 왕조의 구루터기에서 이제 모든 민족이 깃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신 것처럼 오늘 무너진 이 땅의 질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 모든 나라에 전거되게 하여 주시고 방방곡곡 이 땅에 가득 전해짐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